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2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몸소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압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그럼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써보냅니다. 이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속에 산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사람 속에는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세상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된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악한 자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집니다. 세상이 낳은 욕망도 세상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벌써 많은 그리스도의 적이 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적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진리에서는 결코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이요 아버지도 아들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또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운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배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곧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 여러분에게는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영상은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호세아서 제13장.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쟁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오르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러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 뱃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험한 이게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파이네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동생을 쳐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이러한 가족체계를 붕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말세를 당한 현실은 더욱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면서 단순히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족 결속의 문제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마귀는 사랑의 피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도전을 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하듯이 정신과 영혼의 문제의 솔직한 고백은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색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503장 2절에 보면은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라는 가사를 봅니다. 이러한 허물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면 삶을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회의 복음에 입각한 사랑의 견제는 역사적으로 아니 우주적으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했는데 복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랑이 태초의 창조의 원리에까지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사랑 회복이 복음의 결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속의 사람은 그 삶의 원리가 미움과 저주에서 사랑으로 삶의 원리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비극적인 예들을 보면서 경계를 받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뚜렷한 살인 동기가 나타나지 않고 신약성경에 와서 두 군데에 이 가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했고,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가인은 믿음과 순종과 형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 아벨 후에 이러한 계보는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 등등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적대 관계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하여 죽임으로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적 복이나 안녕보다는 의로움 자체를 더욱 시기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너나 내나 무엇이 다른데 의로운 채 하고 하나님을 부를 권리가 너희에게만 있느냐 하는 투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형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표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보았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롭다는 사실만으로 미워함으로 이러한 세상과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반응에 민감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당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영생의 근거는 아닐지라도 형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증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도 역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이라는 무서운 판단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대상인 형제마저 사랑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다시 확인하여 말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하는데 12절을 연관해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음, 미워함, 살인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사도는 결국 살인이 미움과 시기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살인하는 자는 영생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18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안전은 실제 희생으로 성립되었고 지켜집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할까 보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15절에서 미워하는 자의 표본으로 가인을 제시했고 본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의 모범으로 귀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의 한 가족에 속하여 넘치는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의 헬라어적 의미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재물이란 뜻이고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는 기록을 보는데 보고도 한 것도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여 역시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실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켜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에게 자신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와 존중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들과 함께 공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 이와 같은 헌신 행동을 소홀히 하거나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예배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대체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분부가 나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공적 예배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못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다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 이런 목적을 위해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매주 첫날 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한 달에 한두 번만 모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자원해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할 만큼 커야 합니다. 자신의 창조주께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커다란 궁핍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가운데 신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를 전적으로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소유한 모든 물질과 재능, 심지어 우리 시간까지도 실제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청지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돈을 헛된 것에 낭비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한다면 주님 앞에서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청지기 직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수입의 얼마를 바쳐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수입에 따라 모아서 바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는 마음에 정한 것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연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드려 주님을 섬김으로 궁핍한 중에서도 기쁘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한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자 그가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이웃이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의 친구이든 낯선 사람이든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섬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시지만 가장 천한 일을 몸소 행하여 사람들이 하지 못할 천한 봉사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문병하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등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길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섬기는 기회는 항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사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삶의 모범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쁜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니 상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만 하며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또 다른 큰 책임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능력이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됐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책망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공중 앞에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족, 친구, 이웃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